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7절을 통해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는 꼭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번은 세 번의 절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월절 또 무교절 이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너희 남자들은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50번째 되는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사십구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보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에는 너희 남자들은 꼭 내게로 와서 그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국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의가 다 남자들이 모이는 민족 최고의 명절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들이 고향을 두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도 그 살고 있는 그 고향을 외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 모일 때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잘 모이지 않을 때는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이 동네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요 오순절에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통 거리가 다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인파로 아마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모인 이 수많은 인파들 이 수많은 인파들을 마다하고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120여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이죠. 거기에 한 120여 명이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내줄 테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지금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과 이 120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120명의 차이점은요. 이들은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이 120명은 기다리고 있었죠.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었죠. 너희를 타락시킨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그때부터는 기다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악한 이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요,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에녹은 기다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에녹의 신앙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그때부터 이 에녹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에 오리라, 이러한 이름을 지었죠. 왜 이러한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임하셨나니 곧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이 땅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임하신 것을 그때 이미 그는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이 일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사실 무두셀라가 969세 죽을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죠. 딱 죽는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주의 그 심판이 오실 건데 그 심판이 바로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그날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때 에녹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어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런 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갔었죠. 그때 갔을 그때에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몬이죠. 이 시몬에 관한 말씀을 짧지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했었고 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가 이 짧은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은요 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늘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가?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찾으셨겠지만요, 의롭고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신앙 생활이요, 의로웠다,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 그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서서 동행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요,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참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누가 바라보아도 아주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한 사람, 84세가 된 안나 할머니가 있었죠.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었는데도 그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 그 할머니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이렇습니다.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기다리지 않다가 만나게 되면 당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지금 우리는 신부와 신랑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다시 오신다고 또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어디로 임하십니까? 기다림이 있는 곳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주께서는 기다림이 있는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주께서는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놓으시고 기다리는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경의 임하심도요,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냐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여서 기다리고 또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주께서 임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성도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몬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주께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런 주님의 신앙인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이 드디어 약속하신 것이 오셨습니다. 형체는 없었지만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셨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가셨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오신 성령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은혜도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땅 위에 있는 저 하늘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영적인 하늘도 하늘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도 진짜 그러한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도 은혜도 응답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에게서 받고자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개가요 주인에게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는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온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입니다. 늘 바라보고 있던, 사모하고 있던 바로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하면 하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위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두드리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의 불가능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보아야 되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이 신앙, 이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그들은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이들은 하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내 40년 내내 걸어가면서 이들이 제대로 걸어가려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먹을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가 고프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서 오니? 그러면 애들이 그럴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잘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습니까? 40년 내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은 그들도 멈추어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는요, 이렇게 행군을 해갈 때는 각 동서남북 각 그 세 개 지파씩 포진을 해서 그대로 그 전체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세 개 지파들의 동서남북에 포진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셨죠. 근데 무엇을 보고 갔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숫자들 맨 앞에, 즉 1km 정도 앞에, 900m 정도 됩니다. 그 앞에 법궤가 떨어져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진보다도 한 900m 정도 앞에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있었죠. 근데 그 구름 기둥은요, 바로 그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로 쫙 퍼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어도 멀리서라도 그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갈 때는 늘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가는 것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러면은 그들도 멈추고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요, 걸어가는 방법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개를 들어서 늘 그 구름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진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임금은 사탄이죠.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 아닙니까? 지금 이곳이 땅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눈을 내리깔고 땅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다가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40년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들어서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실 것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위를 향할 때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모여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너희가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던 욥,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치는 우레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절망 속에 빠져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욥에게, 야, 너 고개 들으라. 그 땅 보고 있지 마라. 고개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은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 그래서 욥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별들이 있거든요. 야, 저 삼성을 누가 만들지 않느냐? 저 묘성의 띠를 누가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곳을 바라보시면 저걸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다 해놓았다. 저걸 좀 바라보라고. 그래서 욥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욥의 그 문제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이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늘을 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모하여 늘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